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보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다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데이빗 임, 그 제 영어 이름입니다. 그 학창시절 그 영어 회화 시간에 그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다윗을 좋아했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용맹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 다윗, 참 좋아했습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위인이고 특별한 걸출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근데 그 오점마저도 신앙으로 승화한 통렬한 회개함으로 신앙으로 승화했던 그 다윗은 걸출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또 다윗을 알아가면서 아 다윗도 사람이구나. 다윗도 똑같구나. 똑같은 성정이구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다윗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왕정 역사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정 밖, 왕궁 밖에 역사가들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 친화적인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왕의 민낯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가들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난 이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결핍과 한계, 또 거짓과 또 상함에 허덕이며 사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밝힙니다. 왕들일지라도, 아니 다윗일지라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그 역사가들의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가들은 또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가감없이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 다윗 왕을 영웅 만들기나 위인 만들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서술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 다윗의 전성기에 다윗의 그 화려한 겉모습의 그 그림만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쟁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전승 기념비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의 전승 기념 전쟁 업적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적 기록물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깁니다. 영토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실현됩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는 서쪽입니다. 또 2절에 모압 땅이 나옵니다.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또 3절에서 8절을 보면 소바 땅이 나옵니다. 소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하맛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도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에돔 땅이 나옵니다. 이는 남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왕의 이 인생 정점, 이 전성기와 다름이 없는 이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인생 절정의 시기를 지난 후에 다윗은 쇠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그저 한 번의 실수로, 운이 없어서 다윗이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숨겨졌던, 감춰졌던 연약한 부분, 악한 부분, 깨어진 부분, 그 못난 부분, 무너진 부분이 조금씩 틈이 벌어져 밧세바 사건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안에도 이 화려하고 전성기 같은 이 다윗의 기념비적 기록물 안에도 다윗의 오점과 허물을 역사가들은 조심스럽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위태로운 연약한 모습이 감춰져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뒤에 줄을 재어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는 처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노년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장성한 성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를 처형하는 이 방법이 좀 너무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들을 다 땅에 엎드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줄,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그 줄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줄을 잽니다. 한 줄 길이 안에 들려고 몸을 막 움츠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그 길이를 벗어나면 죽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 움츠려 들고 망가님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희낙낙거렸을까요? 흐뭇했을까요? 한 줄 길이 안에 든 아들은 막 기뻐했을까요? 아,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한 줄 길이 안에 들었습니다. 아주 신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줄 길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는 절규요 탄식의 상황입니다. 무지막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의 절규와 탄식이 가득한 아주 잔혹스러운 잔인한 또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이 절규와 탄식의 소리를 다윗은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 만족스러웠을까? 보기에 좋아 보였을까? 과연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지나친 처형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지나치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선 그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이 대목도 그 이유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모압 땅은 다윗의 조모 룻의 모국입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또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먼저 공격하거나 그런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모압 나라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보복과 같은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할 이유가 다윗에겐 없습니다. 이 대목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처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어떤 정복 군주들도 이런 잔혹한 처형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막강한 힘, 그 힘의 논리를 뽐내고 있는 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 다윗이다. 나 이렇게 힘이 세다. 나 이렇게 강하다. 나에게 까불지 마. 그런 허세이겠습니까? 어찌됐든 다윗은 참 이 대목에선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포악한 모습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전차와 다름이 없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모든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다윗이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 수많은 말의 발의 그 뒤힘줄을 다윗이 끊었던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형에는 이 마병이 이 전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병을 양성할 여력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말의 도움이 이스라엘에겐 이스라엘 군대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겠어 이렇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이유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왕들아 너희는 마병을 많이 두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 그 율법에 다윗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말씀의 순종이라고 보면 왜 백필의 말을 남겨둔 것이겠습니까? 다 힘줄을 끊기에는 아까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어찌됐든 다윗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백필의 말은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이 다윗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를 다 진멸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왕 기름지고 좋은 그 소와 양은 남겨두었던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순종한 이 다윗도 진노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허물과 오점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은 저는 참고로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읽을 줄만 압니다. 아는 단어도 몇 단어 없습니다. 사전이 없이는 또 히브리어는 동사 문법이 조금은 곤란스러운데 그 동사를 분해해주는 사전이 없이는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전들을 참고하여 사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또 히브리어에 조금은 능통한 구약학 교수님께 저의 사역을 감수받았음도 알려드립니다.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마당 도이와 하달 에셀은 원수지간입니다. 늘 전투하며 전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달 에셀을 무찌르니 이 도이 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많은 선물을 챙겨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람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문안은 샬롬입니다. 다윗에게 샬롬을 전하라. 그리고 축복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5편 12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바라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용됩니다. 시편 28편 6절입니다. 시편 28편 6절입니다. 28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요.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 복을 주실 때 바라크. 간혹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요람은 아랫사람입니다. 아주 윗사람 다윗을 우러러보며 잘 보이기 위해 뇌물을 싸들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람은 다윗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의 신적 자리에 두는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엉겹결에 신적 자리, 찬양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도치 않게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다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락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오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드리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 이 구절에, 이 11절 구절에 기록된 이 카도시의 이 동사형이 히필형입니다. 이 히필형 문법은 사역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요람이 지금 다윗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카도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형 칼형으로 능동형으로 쓰여 있다면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만 이 동사형은 히필형입니다. 이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람에게 받은 선물을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절 뒤에 나오는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이 얻은이라는 단어도 카도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다, 그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얻은,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이 카도시는 분명히 목적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카도시에는 목적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요람이 다윗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신하들에게 이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윗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향해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카도시해라. 그렇게 얻은 수많은 은금들, 그 전리품도 함께 여호와께 드려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에게 카도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곡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들어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떨치니라. 이 대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름을 높여주고 명성을 떨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자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싸 다비드 셈입니다. 셈은 이름 명성입니다. 아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에 이와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아싸 라누 셈입니다. 라누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아싸 라누 셈, 아싸 다비드 쌤 똑같은 문장입니다. 인칭만 다를 뿐. 지금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명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심판의 자리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 9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명성과 이름, 이름의 변화, 이름의 바뀜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엽기적이고 또 잔혹하고 잔인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온전한 순종이 아닌 여지를 둔 불순종에 가까운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맞고 심판받아 마땅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에돔 수비대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김, 다윗의 승리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다윗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승리의 원인, 이 승리의 능력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마땅합니다. 진노가 마땅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기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전승 기념비가 아닙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다윗이 허물이 많지만, 다윗이 약하지만, 악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공이며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서야 합니다. 다윗은 물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내게 폭력과 잔인함이 나가고 있는가? 왜 나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가? 왜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 믿음의 누수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토록 안절부절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나는 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메어 사는가? 내 이름이 뭐라고, 내 이름 두자가 뭐라고 거기에 안절부절하며 내 이름을 내려 하는가? 왜? 진짜 어리석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 진짜 무력함은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 진짜 무지함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무지하며 어리석으며 무력한 자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다윗은 마주 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큰 왕, 더 위대한 왕, 더 강한 왕 다윗의 그 내 다름질, 그 다름질을 멈추고 자기 격리의 시간, 자기 숙고의 시간, 자기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 물었어야 했는데,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숨기고 감추기 바쁠 뿐 그 질문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시편 51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때서야 자신을 봅니다. 나치 정권 앞에서 말로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한 거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악한 나,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작은 질책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하며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소원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집착하고 서성거리는 나,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쳐 허탈에 빠진 채 멍한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교우님, 우리 역시도 처절하게 마주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고통스럽지만, 몸서리 칠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나의 실상을 마주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내 감춰지고 가려진 이 나가 진짜 나야? 나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 헤롯 왕이 내 모습이야?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탄식도 우리는 뱉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진짜 복음이, 은혜가 절박하며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간절한 은혜의 붙들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우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기막힌 단어를 표현하셨습니다. 죄 공장. 죄밖에는 생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기막힌 표현, 죄 공장.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의 표현이 더 그럴듯합니다. 죄 짱아치. 우리 죄 짱아치 맞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 이름이 놀라웠습니다. 죄명. 죄명입니다. 물론 가명이겠지요. 어느 부모가 딸에게 죄명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죄명이라고 짓지? 저 젊은 처자는 어떻게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기에 자신의 이름을 죄명이라고 가명을 지었을까? 좀 놀라웠습니다. 내 이름은 죄입니다. 마치 그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자매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자매일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면 충분히 검색에 나올 법한데 아무리 많은 검색기를 돌려봐도 죄명 디자이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름이 제가 틀리게 봤습니다. 최명인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죄인 맞습니다. 죄명이든 최명이든 우리의 이름은 죄입니다. 이런 죄인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오늘 성가대의 찬양, 죄인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들의 예배를, 이 죄인들의 기도를, 이 죄인들의 찬양을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크심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책 제목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거의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다 모르기에, 충분히 모르기에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값싸게 이용하는 못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기에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똑똑히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궁금합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다윗의 약함, 아니 다윗의 악함임에도, 그럼에도,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인생을 향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깊이를 더 경험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덮어 싸매시며 구원해내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짧지 않는 그 여호와의 손,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를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며 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무게로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우리입니다. 많은 날들을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느라 허비하며 사는 무지한 우리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한숨과 쉬는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처절한 삶에 지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건지시고 날마다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다윗을, 아니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손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매번 새롭게 확인하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 은혜의 손길에만 붙들려, 오직 그 은혜에만 기대어 내 앞에 놓여진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